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눈을 만지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장애인을 불쌍히 여겨 사랑의 손길로 만지시고 온전케 하여 구원하심으로 예배자로 세우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과 섬김으로 온전하게 세워 함께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을 예배하는 동상가족, 또 온라인상에서 함께 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대부터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이 제 몸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온 것이 혈압이었어요. 늘 정상 혈압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신경 써본 적 없고 한 번도 혈압을 재본 적이 없어요. 제 보나 마나 그냥 80에 120, 70에 110 항상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연히 혈압을 쟀는데 제 혈압이 160이 넘어 있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저는 혈압기가 망가진 줄 알았어요. 다른 혈압기로 재봤는데 또 역시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 때문인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정상인데 나만 그랬었던 겁니다. 어느 사이에 고혈압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혈압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다른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 고혈압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었을 때 갑자기 가까운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지? 내 눈에 뭐가 좀 이렇게 뭐가 끼었나? 아무리 눈을 비비고 보아도 이게 잘 보이지 않은 거예요. 가까운 글씨가. 병원에 찾아가 보니까 이제 노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바이포컬 안경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 지금 바이포컬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치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아주 기분 나쁘게 욱신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또 치과에 찾아가 보니까 어금니가 오랜 사용 끝에 금이가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크라운을 씌우게 되었습니다. 기억력도 예전만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때로는 잘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데 몸이 점점 이상하게 반응했습니다. 몸이 생각처럼 시원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한번 다치면 잘 낫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건강을 챙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즈음에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젊었을 때 허리를 다쳐서 약해진 디스크가 작년 5월에 허리를 굽히고 신발끈을 질끈 묶다가 그만 팍 터지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저도 모르게 악 소리를 지르고 가까스로 자세를 바르기 위해서 한쪽 벽에 이렇게 기대고 서 있었는데 허리를 가누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디스크가 터져서 생긴 통증과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생긴 통증이 좀 다릅니다.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생긴 통증은 이렇게 좀 허리 구부라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거예요. 근데 디스크가 터지게 되면 이렇게 걷지를 못해요. 이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이게 허리가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허리가 말을 듣지를 않아요.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요추 전만 자세가 무너져도 여지없이 심한 통증과 함께 거동이 힘들었습니다. 양말을 신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어렵고 몸을 구부리는 자체가 안 돼요. 몸을 이렇게 구부리는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갔다 나온 이게 다 힘든 거예요. 자동차를 이렇게 구부리고 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동차 운전도 할 수가 없고요. 혼자 힘으로는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저 완전히 장애인이었어요. 그 기간에 가족, 특히 장애인 남편을 돕는 아내, 제 아내에게 엄청 감사하게 됐습니다. 야, 아내가 이렇게 소중한 분인지 몰랐어요. 글쎄,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있잖아요. 정말 잘하세요. 그날이 속히 옵니다. 그날이 속히 와. 진짜 까불면 안 되더라고. 조심해야 되더라고. 옆에 있는 아내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날 속히 옵니다. 갑자기 그렇게 성경 전도서 말씀,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전문의에 따르면 허리 디스크가 터진 경우에는 완치하는데 밀려난 경우는 이렇게 좀 시간 지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괜찮아져요. 근데 이게 밀려난 경우가 아니에요. 저는 터진 경우는 완치되는데 약 1년 6개월이 걸린다 했어요. 근데 이제 3개월쯤 지나니까 허리 통증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요추 전만 자세를 유지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고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활동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 강대상에 막 뛰어 올라오는 수준 정도까지는 되었어요. 이제는 다 지나갔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지난 2월 28일 이번에는 왼쪽 손목에 골절됐습니다. 또다시 모든 일이 불편해졌습니다. 양말 신는 거 지금 이게 손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처음에 부러졌을 때는 손이 못 올라가죠. 당연히 올릴 수가 없죠. 이것도 힘드니까 양말 신는 것, 옷 입는 것, 이 넥타이를 못 매겠더라고요. 넥타이를.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타이프를 치는데 제가 타이프 자판기를 넣는데 자판기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왼손이 이렇게 되니까. 같이 칠 때는 그냥 안 보고 막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피아노 치듯이. 근데 왼손이 되니까 오른손도 잊어버렸어요. 뭐가 뭔지 무슨 키인지 신기하더라고요. 이 물병을 못 따겠더라고요. 이게 안 돼. 이걸 잡지를 못하니까 이게 못 따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로 따다가 이 치아까지 다 털릴 뻔했어요. 그냥. 하다가 이까지도 그냥 다 쏟아져 나올 뻔했어. 애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진짜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내의 소중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절실한 옆에 있는 아내에게 잘해주세요. 정말 그날이 속히 옵니다. 여러분, 이게 타이프가 안 되니까 한동안 이제 볼펜으로 종이에다가 설교 원고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나마 왼손이 다친 것이 천만다행이었죠. 장애를 통해서 깨달은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에게 가족은 큰 힘이 되었고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인들을 배려해주는 주변 사람들의 응원은 엄청난 격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상에도 감사하게 됐어요. 보고 듣고 말하고 아프지 않고 이렇게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팔, 다리, 어깨, 허리 모든 일상에 알고 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이 장애를 겪으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거는 정말 가장 감사해야 될 일이었죠. 그건 다른 사람의 장애를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내 장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오래전에 어느 장로님하고 같이 동북삼성 중국에 한 20여 년 전이에요. 그때 선교를 갔을 때 장로님이 좀 연세가 있으셨는데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을 하셔가지고 아니 선교지에서 갑자기 이게 소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경우 한 번도 그러니까 뭐 선교지에서 자꾸 못 따라오시고 해가지고 아 왜 그러시냐 그랬는데 아 좀 목사님 좀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뭐가 힘드냐고 그냥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하시고 오셔가지고 빨리 가자고. 근데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상태가 그렇지 않으니까 젊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도 없다 보니까 남이 고통이 가볍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쉽게 보이고, 그리고 쉽게 이렇게 왜 그런가, 또 뭘 잘못하셨나 뭐 이런 생각 들고. 제가 요번에 이렇게 이제 팔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재미로 하는 얘기겠죠. 목사님 팔이 왜 골절되셨나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좀 이렇게 몇 가지 시나리오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방 갔다 나오다가 넘어지셨다 뭐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부부 싸움 하다가 다치셨다 뭐 이렇게 있더라. 저 부부 싸움 하다 다친 거 아니고요. 아, 근데 이제 이 그냥 이 죄 때문에 목사님 무슨 죄를 지었냐 이런 얘기는 없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이 누군가 장애가 생기면 이제 그 왜를 자꾸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장애를 겪고 나니까 그런 질문이 사라졌어요.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마 제 장애는 오늘날 장애인 주의를 위해서인지도 몰라요. 젊고 건강하고 신체 움직임이 별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제 눈에 진짜 안 보였었거든요.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을 제가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엔 장애인이 날이라는 것이 있고 또한 장애인 주일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해마다 4월 20일은 세계 장애인들의 날이요, 그리고 오늘은 모든 한국교회가 지키는 장애인 주일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또 용서를 구해요. 회개합니다. 제 잘못이 컸어요. 사실 제가 미국에 이민 올 때인 1987년만 해도 한국은 장애인들에게 결코 호의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이곳저곳에서 조금 이상한 신호들과 표시들을 보게 됐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버튼에 이제 숫자나 문자가 새겨져 있잖아요. 바로 아래에 울퉁불퉁하게 새겨진 상형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실수로 그것에 뭐 이렇게, 아, 이게 뭐 여기는 건축을 이렇게 희미하게 하나? 뭐 이렇게 그냥 숫자만 딱 해놓지, 그 밑에 저거 또 실수왔나? 혹은 무슨 제3세계 문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자세히 보니까 건널목마다 도로 턱이 깎여 있었고 사거리 바닥은 울퉁불퉁 양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문 앞에 있는 문 앞에도 이런 표시가 있죠. 문 앞에도 이렇게 우리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깎여 있어요. 그리고 울퉁불퉁 되어 있죠. 이 모든 표시와 시설들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화장실은 무척 넓고, 원래 제가 1987년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이 많이 변화됐으니까 제가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화장실 굉장히 좁았었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그때 과거에. 근데 미국에서는 봤잖아요. 그리고 건물 가까운 곳에는 매우 널찍한 장애인용 주차 공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체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였습니다. 처음에 이런 미국 사회의 그 배려가 제 눈에는, 제 마음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미국에는 생각보다 장애인들이 참 많은가 보다. 미국 사람들이 참 이렇게 뭐 이렇게 결혼을 잘못해서 그런가? 뭐 유전적인 문제가 있나? 병이 있나? 뭐 조상들이 죄가 커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거리에서 장애인 보기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한국에서 26살까지 있었는데 장애인 본 게 거의 손가락으로 셀 정도예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저는 매우 어리석게도 한국에는 장애인이 별로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땅에서 장애인을 별로 볼 수 없었던 이유가 장애인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회 환경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매우 부끄럽게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몇 년 전에 보니까 장애인들 학부모들이 좀 학교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뭐 공동체로 나서가지고 반대하고 그런 거 보니까 한국은 아직 갈 길이 좀 있죠. 근데 제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한국은 장애인들에게 결코 친절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장애인 주차 공간과 화장실 없었었고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로에 턱을 없앤 것도, 그리고 사거리 바닥에 점자가 새겨진 것도 당연히 엘리베이터 버튼에 점자도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은 혼자 밖에 다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혼자 다니다간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거나 봉변을 당할 수 있고, 또 건널목에서 자기도 모르게 건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제가, 요즘은 아니죠.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냥 차가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차를 피해 다녀야 될 때가 있었던 거거든요. 장애인들은 나가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모두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둔 가족들도 장애인을 숨기려 했었습니다.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어요. 손님이 오면 밖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벽장 속에 갇혀 있었던 장애인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소외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1987년에 미국에 온 저도 참으로 부끄럽게 오랫동안 해마다 4월 20일이 세계 장애인의 날이요, 그날을 전후로 해서 한국교회가 장애인 주일을 정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 조카야가 자폐가 있어요. 그 제 여동생이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옆에서 봤어요. 아, 그리고 교우님들, 친지들 중에서도 이제 장애인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가끔씩 장애 아동을 데리고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만나 뵈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깊이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작년에 드디어, 아마 제가 깨달음이 좀 늦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허리를 치셨는데도 모르니까 이제 팔까지. 작년에 허리 디스크 파열로 인해서 보행 장애를 겪었잖아요. 제가 장애인이 됐잖아요. 올해 손목 골증상을 통해서 후천적 장애를 겪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호련이 장애라고 하는 것이 선천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오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장애인 100명 중에서 20명은 선천적이지만 나머지 80%는 다 후천적인 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장애인이 된다는 것을 진짜 제 몸을 통해서 실감하게 됐어요. 현재 비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지,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진짜 다 장애인인 거예요. 그냥 안경 끼고 있는 것도 일종의 시각장애 아니겠어요? 그냥 어떤 사람 정말 진짜 두꺼운 안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 그리고 보행장애, 그리고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도 많고, 이런저런 사고를 당하면서 신체에 이런저런 장애가 생기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체적 장애만이 아닙니다. 공황장애와 같이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장애를 겪는 분들도 있어요.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그래서 장애인의 반대는 정상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장애인의 반대는 비장애인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비장애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Every single person 다 장애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죄인, 병든 자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 의인이 아니라 죄인과 병든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모두 건강하고 마음은 모두 바르다고 생각한다면 나와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주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건강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요 죄로 인해서 영적 장애,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를 겪는 우리 모두는 다 장애인 병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가 누구를 뭐 나는 정상이고 너는 비정상이고 너는 좀 힘드니까 내가 널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예. 누구도 차별하거나 멸시할 수 없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각종 장애로 고통하는 모든 인생들 바로 남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 구원코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0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만져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만져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주를 따르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맹인 두 사람의 소경이죠.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 두 분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저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게 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유대 사회에서 장애인들과 병자들은 특별히 이런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은 드러나지 않는 존재들이었어요. 평소에는 율법에 의하면 각종 질병과 장애는 죄의 대가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병이나 장애를 갖는 것은 뭐 부모나 자신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저주받은 사람이다. 손가락질하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아서 제사장이 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갈 수도 없고 자연히 성전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장애인을 부끄러워하고 천시하는 세상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을 못 본 이유가 있잖아요. 다 부끄러우니까 감춰놓기 때문에 없는 거죠. 실제 없는 게 아니죠. 장애인들은 모두 숨어 살거나 자신의 장애를 이용해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 남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구걸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보이는 거지들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이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숨어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별로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왜 이렇게 병자들과 장애들이 넘쳐나는지, 팔레스타인 지방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장애인 없는 곳이 없었어요. 가는 모든 곳에 장애인이 있어요. 없었던 장애인이 갑자기 생긴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의 장애를 결코 정죄하지 않고 누구 죄냐 이렇게 정죄 손가락질하지 않고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또 팔이 부러졌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의 상태를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시고 그 장애를 만져서 고쳐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남 눈치 일도 안 보고 자신의 장애를 마음껏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분을 만나면 내 속에 내 문제를 하나도 감춤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그냥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 주시는 그분 유일한 분이셨어요. 세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요.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나 의인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 저 사람은 장애인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 진짜 허송세월 하시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이나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장애인, 죄인들이 나와서 고침받는 장소가 사실 교회입니다. 근데 만약 교회에서 병자, 죄인들, 장애인들이 막 눈치를 보고 적응하지 못하고 주님을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의 모든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정말 유일하게 남 눈치 하나도 안 보고 자신의 장애를 마음껏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장애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역의 목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이 원투트리로 아주 심플하게 주어져 있어요.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장애인 사역을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우리 모두가 장애인이라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할 건가? 첫 번째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을, 시각장애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게 되게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나, 이런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가난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잖아요. 아, 정말 거지죠. 예. 참 안 됐다. 어쩌다 저렇게 됐나. 이거는 동정이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해지셨어요. 하늘 보좌를 다 내던져버리고 우리 중 한 사람처럼 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우리 가난을, 우리의 고통을. 그러니까 인간이 되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를 눈물로 이해하신 그 마음에서 동병상련이죠. 그 시각장애인의 고통을 이해하셨던 겁니다. 장애인 사역은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남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태인지를, 우리가 이럴 때 제일 힘들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나 너 다 이해해 라고 말 꺼내는 사람들, 나도 다 지내, 그런 거 다 해봤어.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얘기에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잖아요. 먼저 상대방의 장애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내 고통을 통해서 남의 고통을 공감할 때 장애인 사역은 제대로 되어집니다. 제가 고혈압 환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시각장애, 치아장애, 기억력장애, 허리장애, 손목 골절 장애를 다 당하고 나니까 이 정도 지나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제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알아줬어요. 이제 확실해. 예. 이 세상에 장애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100%. 장애인이 따로 있는 게, 내가 누굴 돕는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이게 도움 받아서 사람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나. 장애는 또 신체 장애만이 아니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우울증, 공황장애처럼 정신장애도 많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장애도 심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장애 종류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장애인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을 돌보고 사랑한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내 자신의 장애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장애에 대해서도 차별이 아니라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뭐 이렇게 혀를 끌끌 차는 이런 식의 동정이 아니라 더 큰 언어폭력이 아니라 나처럼 나 같구나, 저 사람도 똑같이 이런저런 장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구나 라는 생각에 동병상련의 마음, 불쌍히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장애인 사역은 바로 그 마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합니다. 장애인 사역은 아무 문제도 없는 정상인이 문제 많은 비정상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장애인인데 모든 장애인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역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아 예수님 안에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우리 동상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인 사역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다. 두 번째, 장애인 사역은 서로를 온전케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셔서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장애인 치유 사역을 감당하도록 교회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장애를 감추고 부끄러워하고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장애를 마음껏 드러내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돌봄과 사랑 안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 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에서는 뭘 줘요? 세상에서는 시설을 주고 뭐 정말 물질을 뭐 후원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웃게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장애인으로 하여금 한 걸음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것은 정말 그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돌보는, 이거밖에 그 사람이 나아지는 길이 없어요. 돈 줘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시설을 좋게 하는 것은 좀 편리하게 해줄 뿐이지 한 걸음도 나가게 해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 사랑은 그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켜줍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폐를 아는 사람하고 제 조카, 자폐를 아는 제 조카 비교해보니까 제 조카는 똑같은 자폐인데요, 그 자폐에서 거의 벗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되게 심각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한 가지밖에 말 못하고. 근데 그 장애인 학교 그 선생님들 사랑과 돌봄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변해가지고 지금은 월마트에서 일을 해요, 걔가. 근데 한국에서 태어난 자폐를 아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더 인생이 더 망가져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평생을 지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회적 그런 인프라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돌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허리 장애와 이 손목 장애를 겪어보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의 장애를 사랑으로 돌보아서 온전히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그게 장애인 사역이에요. 이 교회에 오면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장애에서부터 점점 온전해지는 거죠. 이렇게 세워지는 동상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사역은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따르는 무리에 속해 있지 않았지요. 따르고 싶어도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을 만져서 고쳐주셨을 때 저들도 주님을 따르더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사역은 장애인들도 모두 함께 주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 예배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동상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래전에 하여튼 제 안 좋은 기억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기억.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에. 애가 좀 자폐 증세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유치부에서 이제 이렇게 적응해서 잘, 뭐 선생님은 잘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인 경우에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과 노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이 아이가 마음껏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가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이 슬펐어요. 괴로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 성전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이 사역을 제대로 할 겁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에 상관없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고,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장애인 사역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사역이 아니라,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는 다 장애인이에요. 서로 다른 장애인들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서로의 약한 부분을 나의 강한 부분으로 섬겨서 모두가 온전케 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사역이죠. 장애인 복음화율이 1%가 안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해요. 2022년 4월 24일이 오늘인데 주님께서 우리 동산 가족을 주님의 공생애 기간에 늘 행하신 거룩한 장애인 사역에 오늘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 자신의 장애를 먼저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동병상련, 우리는 모두 장애인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서로를 내 몸처럼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구원하고 온전케 하여 함께 주님의 기쁨되는 예배 공동체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동산가족 모두,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노상 행하신 장애인 사역에 우리 동산가족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장애인 사역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장애인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장애인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으로 섬겨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